벨베톤 호수에서 첫 번째 시체가 발견되었을 땐 마을 전체에 전염병이 퍼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사람들은 놀랐고 두려워했고 또 긴장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왜 호수에서 죽었는지, 아니면 살해를 당해서 호수에 버려진 건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몇몇 사람들은 우리 마을 사람들 중에 범인이 있을 거라면서 두려워하기도 했다. 모두가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는 우리 마을에 사실은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 숨어 있는 것이다. 죽은 사람이 누구였는지 어디서 왔는진 나도 알 수가 없다. 그건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다. 만약에 그 사람이 누군지 안다고 해도 의심을 살까 두려워서 말하지 못할 거다. 그런데 그건 다른 시체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몇 번의 같은 사건이 반복되자 마을 사람들은 이미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우리 마을에서 실종된 사람은 없었고 발견된 시체들은 모두 마을 사람들이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사람들은 이제 별로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되었고 각자의 삶을 살아갔다. 이 모든 사건이 시작되었을 때 나는 17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나이였다. 난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죽음의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했다.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시체와 관련한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곧 나이가 많은 형제나 누나가 있는 또래 아이들을 통해서 어린아이들까지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알게 됐다. 어른들은 그 낯선 사람들의 죽음이 별일 아닌 것처럼 행동했고 아이들은 불길함을 느꼈지만 곧 어른들과 같이 점차 무관심해져 갔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난 아이에서 10대가 되었다. 호수에서 시체가 발견되는 일은 멈추진 않았지만 갈수록 더 드물게 일어났다. 첫 해에만 약 12구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하지만 그때쯤에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시체가 나오는데 그쳤고 언제나 그랬듯이 그들은 마을 사람들이 모르는 얼굴이었다. 난 왜 이런 사건들에 아무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건지, 그리고 도대체 왜 외부에 이 사건을 공론화하지 않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엄만 너무나도 태연하게 아는 사람이 아닌데 일키워서 좋을 게 뭐가 있냐면서 덤덤한 태도를 보이셨다. 우리 부모님은 손님이 많지 않은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엔 별로 관심이 없으셨다. 가끔 주변 마을에서 온 낯선 사람들이 우리를 방문하곤 했지만 자주 찾아오진 않는다. 마을 사람들은 식당에 와서 외식을 하는 일이 많지 않았고 그때 나는 어려서 잘 알 수 없었지만 우리 가족은 꽤 자주 파산 위기에 놓였었던 것 같다.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이 자주 싸우셨고 우리 집 분위기는 항상 냉랭했다는 것이다. 그러던 와중 호수에서 시체가 발견되기 시작한 뒤로 마을에 천천히 변화가 찾아왔고 갑자기 우리 동네뿐 아니라 주변 지역 전체가 바뀌게 되었다. 사람들은 훨씬 더 활기차고 건강해졌고 더 행복하게 행동하게 되었다. 요식업도 호황을 누렸다. 그래서 우리 집 식당도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해서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은 잘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시체로 발견된 사람들과 관계가 있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가족의 삶과 마을은 확실히 점점 더 나아지고 있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죽어서 잘 된 일이라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런 변화들은 확실히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나와 내 친구들은 나이가 들면서 호기심도 점점 커졌다. 내가 16살이 되었을 때 나와 친구들은 마을 밖으로 더 자주 떠날 수 있었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내 친구 마이크가 운전면허증을 가장 먼저 땄고 우리는 가끔 주말에 마을에서 빠져나오곤 했다. 도심에 있는 극장에 가거나 쇼핑몰에 갈 수 있게 됐단 뜻이다. 그 말인 즉 우리가 시체들이 발견되는 마을에서 자라지 않은 사람들과 처음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됐단 뜻이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마을 근처의 다른 마을에서도 뭔가 특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모두 다른 방식으로 말이다. 아마도 그 기이한 일들은 물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았다. 우리 마을과 주변 마을은 모두 같은 근원지에서 발생한 물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우리 마을에 있는 벨베톤 호수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여러 줄기의 강으로 터져서 다른 마을까지 흐르는 시기였다. 언젠가 친구들과 함께 호숫가로 캠핑을 갔을 때 내 시각은 완전히 바뀌었다. 근처 동네에 있는 극장에서 막 돌아오던 참이었는데 나와 마이크 그리고 에반, 또 에반의 여동생인 조이와 함께였다. 우리 넷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지만 마이크와 에반은 몇 달 전부터 연애를 시작했기 때문에 풋풋한 상태였다. 마이크는 에반이 뭔가 하고 싶다고 하면 거절하지 못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벨베톤 호수로 캠핑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조이는 도대체 왜 시체가 나오는 호수에서 밤을 보내고 싶어 하는 거냐면서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에바는 어깨를 으쓱하면서 말했다. 다들 여기서 나오는 시체들이 정말 낯선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 마을에 있는 어른들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건지 한 번쯤 보고 싶지 않았어? 난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았지만 왠지 설득력이 있는 말이었다. 사람들은 우리 마을에서 평생을 보내지 않았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가 살해를 당했거나 사라졌다고 해도 확실히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난 여전히 호수에서 잔다는 아이디어가 싫었다. 어렸을 땐 가족들과 종종 갔었던 곳인데 첫 번째 시체가 발견된 후에 우리 가족은 더 이상 그 호수를 가지 않았다. 그때 이후로 호수는 나에게 있어서 섬뜩한 장소였다. 하지만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우린 모두 집으로 가서 가방을 싸고 음식을 챙겨서 호수에 캠핑을 가기로 했다. 내가 배낭과 침낭을 챙겨서 나올 때 이웃인 존스 씨와 마주쳤다. 마커스 존스 아저씨는 오랫동안 우리 옆집에 살았다. 그의 아내 산드라와 코커스 파니엘 버디와 함께 존스 아저씨는 내가 어렸을 때 아빠와 함께 나무집을 지어주기도 했었고 나를 어릴 때부터 기워해 주셨던 친절한 아저씨였다.
어디 여행 가니?
정원 과일을 들고 나무를 손질하고 있었던 아저씨가 나를 보고 인사하면서 말했다. 존스 아저씨는 우리 마을에서 실력이 가장 좋은 정원사였다. 그리고 우리 마을에서 가장 훌륭한 앞마당을 자랑했다. 아저씨는 항상 잔디를 깎고 난 뒤에 잔디밭의 일부에 녹색 매니큐어를 칠했다. 이상한 광경일 수도 있지만 존스 아저씨는 예전부터 항상 그래왔었기 때문에 난 익숙했다. 아마 아저씨한테 그런 특이한 습관이 생긴 것도 호수에서 시체가 발견되기 시작한 뒤일 거다. 아저씨 이외에도 몇몇 사람들에게 뭔가 이상한 변화가 생기긴 했다.
아, 네. 호수에서 친구들이랑 캠핑하기로 했어요.
난 솔직하게 말했다. 우리 부모님은 식당 일로 항상 바쁘셨기 때문에 존스 아저씨가 종종 아빠 노릇을 했었다. 난 진심으로 존스 아저씨가 나를 말려주길 바랬다.
너희들은 시체가 보고 싶은 거지? 내 말 맞지?
아저씨는 웃으면서 말했다. 마이크가 어느새 우리 집 앞에 차를 세우고 나를 불렀다. 난 아저씨에게 얼른 인사를 하고 마이크의 차로 향했다. 존스 아저씨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올해는 지체 광구도 없었지. 만약 너희들이 하늘 보게 된다면 운이 좋다고 생각해야 될 거야.
제정신이라면 아무도 죽음의 호수 근처로 캠핑을 가지 않았을 거다. 부모님도 허락하지 말았어야 한다. 하지만 여기 있는 친구들은 도무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날씨는 좋았고 호수에는 달빛이 비쳤다. 마이크가 어디선가 몰래 구해왔던 맥주도 있었고 장소가 이 호수가 아니었더라면 정말 멋진 여름밤이었을 거다. 마이크와 에바는 텐트를 치기 시작했고 조이와 나는 더 어두워지기 전에 땔감을 찾으러 갔다. 조이는 땅에서 나뭇가지를 주워 모으면서 에반이 요즘 뭔가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난 농담이라고 생각해 웃어넘겼지만 조이의 얼굴은 무척 진지했다.
아 그래, 아까도 꼭 시체를 발견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긴 하던데 좀 소름 끼치긴 하더라.
난 조이에게 말했고 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였다.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마이크에게서 들려오는 두려움의 비명소리가. 조이와 나는 즉시 달리기 시작했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지만 다행히 조이는 손전등을 가져왔다. 우리가 호수 옆에 가까이 갔을 때 내가 볼 수 있었던 건 땅 위에 넘어져 있는 사람의 형체와 소리를 지르면서 그를 공격하는 다른 사람의 형체였다. 난 조이의 팔을 잡았다. 우린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에반이 드디어 미쳤다고. 내가 다른 말을 하기도 전에 조이는 그녀의 오빠를 향해 뛰기 시작했고 난 어둠 속에서 서 있었다. 하지만 나도 곧 두려움을 삼키고 조이를 따라갔다.
아저씨가 할 일은 그냥 얼굴을 잘라내는 것뿐이야. 난 그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해.
에반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사람이 바로 에반이었다. 비명을 질렀던 마이크는 텐트 옆에 주저앉아 공포에 떨고 있는 상태였다. 우리 마침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말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졌다. 존스 아저씨가 에반을 밀쳐 넘어뜨린 채 날카로운 칼로 얼굴을 겨냥하고 있었다. 그는 우리를 보고도 멈추지 않았다.
오래 안 걸릴 거야, 응? 걱정 마. 얼굴만 잘라내면 돼. 얼굴만, 응?
존스 아저씨는 말했다. 조이는 생각할 틈도 없이 손에 칼을 들고 있던 존스 아저씨에게 태클을 걸었다. 온몸이 떨리고 머릿속에선 경고음이 울리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마이크는 마침내 충격에서 벗어나서 이성을 찾은 것 같았고 곧 나와 함께 힘을 합쳐서 존스 아저씨를 제압하고 칼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했다. 에바는 기절한 상태였는데 얼굴에 흉질 것 같은 상처가 난 걸 제외하곤 괜찮아 보였다.
아저씨 뭐 하는 짓이에요?
난 여전히 두려움과 분노에 떨며 말했다. 내가 좋아하고 믿고 있었던 이웃 아저씨가 내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을 죽이려고 했다. 아저씬 우리에게 소리쳤다.
너희들은 이게 얼마나 오래된 일인지 모를 거야. 어? 난 뭐라도 해야만 했다고. 난 말이야, 마당에 잔디가 더 이상 이쁘게 자라지도 않아갖고 매니큐어도 칠하고 있다고. 어? 내 불쌍한 버디는 또 아파. 나아지지도 않고 있어. 사람들은 또 다시 신경질을 내기 시작했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너무 오래된 시간이 흘렀어. 거의 1년 동안 호수에 시체가 안 나왔다고. 상황이 안 좋은 거야 얘들아. 이건 너희들은 아직 너무 어리니까 아직 모르겠지만 이 마을이 살아남으려면 죽은 사람들이 필요해. 응?
그래서 에반을 죽이려고 한 거냐고 마이크는 소리치면서 존스 아저씨의 가슴팍에 무릎을 꽂아 넣었다.
잘못한 일이라는 건 나도 알아. 걔는 아니지만 얼굴을 잘라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 그치만 그 문을 쓰면 얼굴이 완전히 회복될 거야. 그러니까 우린 이 호수에 뭔가를 해야만 돼. 우린 새 시체가 필요해. 중요한 일이야. 알겠니?
난 주먹을 꽉 쥐었다. 존스 아저씨는 더 이상 칼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우리 세 명과 대치하고 있는 상태였다.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에반을 데리고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일이었다. 어느새 우리는 호수에 너무 가까이 와 있었다. 그래서 내 발목에 물이 차오르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 존스 아저씨는 에반을 호수에 바로 밀어넣으려고 했나 보다. 난 아직 쓰러져 있는 에반을 들어올리려고 했다. 그러다가 다리에 뭔가 닿는 게 느껴졌다. 나뭇가지 같은 건가 해서 쳐다봤는데 절대 잊을 수 없는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다. 그건 시체였다.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사이 어느새 물에 떠내려온 시체. 그걸 봤을 때 난 왜 아저씨가 에반의 얼굴을 잘라내려고 했는지 깨닫게 됐다. 그 시체는 얼굴이 없었다. 얼굴이 잘린 건 아니었지만 그냥 존재하지 않았다. 눈과 코, 입이 있어야 할 곳에 아무것도 없었다. 머리에는 머리카락이 있었고 손과 다리는 사람과 똑같았다. 흰 가운을 걸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나머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체로 보였다는 것은 확실했다.
새로운 시체다.
아저씨가 속삭였다.
우리는 결국 축복받았어?
난 말을 하려고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지금도 난 그게 진짜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려 하지만 마음속으론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시체는 확실히 진짜였고 그게 살아있을 때 모습을 보지 않은 게 행운인 것만 같았다. 하지만 솔직히 누구를 더 무서워해야 할지 아직도 모르겠다. 그 시체인지 아니면 그런 것들 중에 하나를 만들기 위해 에반의 얼굴을 잘라낼 생각을 했던 존스 아저씨인지.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그날 존스 아저씨가 뭘 하려고 했는지 신경 쓰지 않았다. 심지어 조이와 에반의 부모님도 말이다. 정말 믿겨지지 않는 일이다. 그들은 모두 존스 씨가 해야 될 일을 했고 그의 영웅적인 행동이 마침내 새로운 시체를 나타나게 했다고 생각했다. 어른들은 알고 있었다. 호수의 시체들이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마을 사람들은 평범하지 않았다. 난 아직도 시체들이 누구 것인지 왜 얼굴이 없는지 모르겠다. 내가 아는 건 우리 마을, 특히 그 호수가 얼굴 없는 사람들의 시체를 내보내기 시작한 이후로 이 마을의 삶이 훨씬 나아졌다는 것이다. 아마도 일종의 대가를 지불하고 풍족한 삶을 얻은 건지도 모른다. 그 호수엔 뭔가가 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우리 마을과 주변 마을 사람들이 뭔가 특이한 행동을 하도록 만든다. 우리 마을에는 그나마 덜한 편이지만 옆 마을은 살인을 즐긴다. 나는 성인이 되고 나서 우리 마을을 떠났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 마을은 호수 덕분에 행운을 본 편에 속한다. 하지만 나는 절대로 우리 마을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 결국 나는 이곳저곳을 돌다가 고향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마을에 자리를 잡았다. 다시는 내가 살던 마을로 돌아가고 싶진 않다.
하지만 영원히 마을로부터 먼 곳으로 떨어져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됐다.
내 몸은 그 호수의 물을 갈망한다.